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심히 분노해서 자신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어린아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 종이 아비가일에게 남편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명을 심히 모독하고 소리질러 내쫓았습니다. 이걸 얼른 알려주죠. 그래서 급하게 가서 다윗에게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을 만나서 조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비가일 그 여인 앞에 그리고 400명 보는 군사들 앞에 겸손하게 자기 교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경솔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반드시 앞날에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서 나발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확신을 주시며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건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점까지 실수도 있고 불순종한 때도 있고 또 사고를 친 때도 있지만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영광의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권면을 하고 다윗이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큰 재화가 일어날 걸 막고 집에 와봤더니 자기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왕의 잔치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굉장한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처럼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크게 취하고 마음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나발의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졌는데도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10명을 모독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독하고 소리질러 내쫓고도 전혀 두려움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 이 나발의 모습은 거부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권력을 의지하고 나발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삶은 그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쾌락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사울의 왕국을 보고 거기에 비유 맞추며 아부하는 기회주의자요. 하나님은 없이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세상 쾌락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비가일이 와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600명이 자기 집의 소유를 지켜줬는데 배은망덕하게, 거기에 다윗이 예우를 갖춰 음식을 좀 달라 그런 거는 아주 박대해버리고 모독을 해버리고 자기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비가일이 와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롭죠. 술 취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아비갈은 지난 시간에 봤죠.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영적으로 밝아요. 나발과 같은 조폭 같은 남자하고 사니까 얼마나 평생에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눈이 밝아요. 당장 그 눈에 보이는 사울의 왕국을 보고 자기 남편 나발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쫓기고 생사의 위기가 있지만 다윗이 분명하게 앞으로 왕이 된다는 확신과 그리고 예언적인 말들이 아비가일 입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남편이 이렇게 조폭 같으면 집에 와서 판단이 안 되면 또 이럴 수 있죠. 어쨌든 문제를 무마하고 왔으니까 남편한테 말해봤자 소리 꽥 지르면서 왜 거기다 음식은 갖다 줬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심판받아 지금 죽을 뻔한 거. 다시 말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어떠한 핍박이 올지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그리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나발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메시지가 간 것이에요. 이 나발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전달받고 나발이 쇼크를 받고 그리고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 다음에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나발과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워닝이에요. 누가 보면 12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인생의 모든 목적이 물질에 집착을 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마음에 탐욕을 품고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마음속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마음속에 물질의 욕심뿐 아니라 모든 것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더 취하려고 더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6절의 비유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17절에 그래서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재물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어찌할꼬 너무 늘어나서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자기의 지금 가치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없이 전부가 이 부자는 물질이에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만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계속 계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재산이 증식하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식을 쌓아놓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너희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나발과 같은 똑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요. 물질이 평생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풍족하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이 평안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물질로 다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것도 없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 내 가족만 물질을 쌓아놓고 이게 든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쌓아놔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인조이하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앞날이 창창하고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내가 지금 다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선언 사업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없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나만족 내 가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물질을 쌓아놨지만 네 생각대로 남은 날도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인조이하고 즐겁게 살 것 같으냐. 하나님이 없이 내 영혼을 내가 언제 취해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한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1년을 머물고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거기에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계획에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지금 내일 일을 모르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혹은 1년 있다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엔 천국 가는 날까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계획 자체가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15절에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또 이 일도 하고 또 어떤 지역으로 가서 뭘 하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자기를 의지하고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 영적 상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 다 머릿속에 영적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컨펌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 길을 가는 거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앞날에 대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전심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유들이 나발과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죽는 날까지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남에게는 야박하고 남을 돕지도 않고 어려운 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윗과 다윗의 600명에게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갖고 모독을 하고 그리고 전혀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 속에 남한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덮쳐올 때 있습니다. 남의 얘기 들으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나한테는 전혀 오지 않으리라 착각을 해요. 우리는 오늘 일,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려고 가는 삶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보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뭘 생각하고 계세요? 뭐에 정신과 마음이 다 몰입되어 있습니까?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 소원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위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기쁘게 받들어 순종하고 싶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사는데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생각지 않은 환난과 시험거리와 내 인생에 남에게만 오는 일인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 이러한 나발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 나발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과 만족과 기쁨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권력. 물질이 있으니까 또 권력이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 내 가족만 인조하고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리고 남에게는 야박하고 남의 어려운 형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웨이크업 콜이 오는 거예요. 사랑해, 웨이크업 콜. 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발은 다윗을 대적했죠. 사울 편에 섰습니다. 나발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이 술이 깬 다음에 이제 모든 사건을 자세히 얘기했겠죠. 남편이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낙담했다는 건 그의 마음이 그의 내부에서 죽었다 그런 원어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포가 임합니다. 그리고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살 소망을 잃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병명은 안 나오지만 이 말을 듣고 몸이 돌처럼 돼서 움직이도 못했더라. 그러니까 무슨 스트로크나 혹은 중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모든 스트로크나 중풍이 뭐 죄의 결과는 또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발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인생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왕이 됐을 때 큰 오점을 남길 뻔한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시고 거기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비가일 그 여인 앞에 400명 군사가 있는 데서 자기의 겸손한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교만 자존심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실수하고 사고 칠 뻔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와 회개의 자세 아주 깨끗하게 변명 없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중심의 자세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쳐서 복수를 해주세요. 심판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실수할 뻔했고 400명을 이끌고 이미 출발을 했잖아요. 지도자인데 경솔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축복해 주세요. 다윗이 지도자로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이 실수하면 경솔하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전히 낮아지고 교만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마음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600명 모든 용사에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언어하며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존귀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까지 다시 인생을 돌아보고 다 청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수, 뭐 불순종한 거,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슨 계획,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플랜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 전부 가져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과거의 모든 오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의 장중에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존재를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나발을 그리고 나발의 남자들을 전부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내가 악한 일, 악한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권면했을 때 다윗이 그래도 거기 교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먼저 하나님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경솔한 이 실수 악한 사고 칠 뻔했는데 막아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친히 자기가 손을 들어 복수하려는 걸 막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편에 서셔서 대신 복수를 해주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을 눈에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함으로 찬송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먼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해 삶 속에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니까? 이 나발의 삶의 태도, 육에 속한 자의 삶의 태도와 다윗은 정반대예요. 시편 37편을 보면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뜻은 여호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해서 선을 행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선입니다. 신분제의 완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 나발은 유다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돈이 있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미래도 든든하고 미래도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인조이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세요. 한량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가장 베스트의 계획과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전심으로 추구한 것이에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건 완전히 갈라리라고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모든 계획, 모든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로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연합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다 부어주셔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름다운 영광으로 그리고 칭찬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증거와 표적을 주시며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런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 내일 일 몰라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연합이 된 자는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의 길을 지도하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가장 좋은 길로 그 길을 인도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삼각자는 문제를 만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고 있어서 완전히 넘어져서 망하고 실패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붙드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장래도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길로 영광스럽고 창창한 장래가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고 계세요.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도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 훈련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에 7절 8절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영혼을 소송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는 인생에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문제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었고 또 넘어진 때도 있고 불순종한 때도 있고 사고친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출발하게 하시며 먼저 우리 영혼을 소송시켜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장래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오고 고난이 오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형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요. 지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또 오게 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소송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소송돼야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육 안에 강건하게 소송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적 지혜를 주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다 소망이 넘쳐요.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인생에 우리의 포지션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 모든 미래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각자는 문제를 만납니다. 흉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한 길대로 우리를 몰고 갔어요. 좌로우로 치우치려고 하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막아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그 권면과 조언, 환경을 통해 그 길로 가지 마. 지금 내가 마음먹은 거 버려. 그렇게 결정하지 마. 그걸 순종하고 가면 다윗을 더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문제도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두려운 분도 있지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답답함과 눌림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소송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면서 여기 딱 달라붙어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줘.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 함이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되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같이 있었을 땐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승천하고 너희를 떠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기울여 듣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내가 도와주고 응답하고 이기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 그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장래가 다 누구든지 장래를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자기 자식이라 계획을 쫙 세워놨다니까요. 확실하게 그 길을 가면 된다니까요. 다윗이 사고 치려고 그러는데 아비가일 보내서 막잖아요. 그럴 때 겸손하게 그걸 청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자리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을 더 높여줘요. 크게 사고 치려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겸손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인 그 중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과거에 그냥 실수 실패한 딱지가 다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싹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큰 실수할 뻔했는데 지도자로서 경솔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싹 무마시켜 주시고 600명 앞에도 분명하게 다윗이 왕이 될 거, 다윗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다윗과 다윗의 600명들에게 확신을 줘버려요. 다윗을 더 높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과거를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중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을 장중에 붙드시고 다윗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39절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보복하려고 그러고 큰 악한 일 실수하려고 한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과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위해 이제 죽으면 한 7일 애곡을 해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배경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우리가 봤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 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리고 26장에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도 죽이지 않아요. 절대 못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심판해서 전쟁에 죽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죽거나 분명히 하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다윗께 딱 붙어 있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해하는 자는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 이거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거를 다윗이 큰 실수할 뻔한 오점을 남길 뻔한 실수로 400명을 이끌고 막 가고 있는 아니 마음만 먹고 출발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400명을 데리고 막 분노해서 씩씩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이미 행동으로 실수가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사고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변 사람의 덕을 가릴 수가 있어요. 안 해야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드리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대로 다윗의 이 실수를 하나님이 싹 무마시켜 주시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줍니다. 아까 읽은 시편 37편 말씀대로 다윗의 의가 그 정의가 종호의 빛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더 높은 영광, 더 큰 은혜로 그 자리로 인도하며 자기를 따르는 600명에게도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다윗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본주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동원해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고 실수하려는 것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손길 속에 빚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인격과 그런 왕으로 그리고 목자의 모습으로 빚어집니다. 다윗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결정하지 마, 교만 자존심 버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오늘 일 내일 일도 몰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능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빚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발을 열흘 후에 쳐서 죽일지를 또 몰랐죠. 이걸 통해 놀라운 경험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좌로우로 치우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기면 억울하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공격받은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공격을 해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잖아요. 얼른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와이프가 된 여기 25장의 백그라운드입니다. 44절에 보면 아비가일을 청혼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와이프 미가를 발디에게 출가를 시켜버려요. 다윗이 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장인이 다윗의 본처를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싱글인데다가 아비가일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청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미모도 아름다운데다가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 아비가일이 와이프가 되면 얼마나 내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냉큼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의 겸손이죠. 청혼을 얼른 받아들이고 나는 내 주의 다윗을 내주 내주 내주라고 계속 고백하죠. 내 주의 이스라엘의 앞으로 왕이 될 자죠. 확실한 예언과 그리고 확실한 확신을 아비가일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가일이 더 영광스럽겠어요. 다윗이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 나는 다윗의 그 종들의 발 씻길 여정입니다. 아주 겸손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다윗에게 소속이 되어 나는 다윗을 모든 걸 다 바쳐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발과 같은 남편에게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왕의 와이프가 됩니다. 과거의 우려는 나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세상 말은 이게 웬일이야 팔자고쳤네. 아니 다윗이 얼마나 멋있어요. 또 인물도 잘생겼어요. 벌써 아비가일의 예언 속에 다윗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큼 급히 여기 보면 아비가일은 급히 판단력과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이 빨라요.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주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처녀 다섯. 워낙 거부의 와이프니까 이제 자기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급히 달려갑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을 뒤에다 다 남겨놓고 다윗을 따르려는 길은 이거 생명을 걸고 고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이프가 되는 그 배경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후대하실 때 31절에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예언적인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안 해도 그냥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너무 매혹적으로 인상이 팍 박혔어요. 아비가일을 통해 그 지혜로운 조언을 통하여 큰 실수를 막아줬죠. 그런데도 또 미모도 있어요. 아마 미모가 떨어졌다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부를까 말까 부를까 말까 영적으로는 내조를 해야 되는데 딱 얼굴을 보면 어떻게 또 좀 안 받쳐져. 근데 미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러한 내조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바른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됩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다 이렇게 내조하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히노암을 또 취한 얘기가 나와요. 43절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또 아내로 맞았죠. 예, 이것은 그 당시에는 막 고대에는 왕이 되면 뭐 많은 정략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지금 또 다른 유다지파예요. 다른 아내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경고히 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또 이러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 부인을 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또 심은 대로 거두는 자식들을 통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큰 사고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고 가면 갈수록 고난과 또 실수도 있었지만 더 영화롭고 더 영화롭고 더 영광의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은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회개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전심을 다한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큰 죄 실수할 걸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권력과 물질인지, 세상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인조이하는 것인지 결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는 나발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과거의 모든 실수 오점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회개하고 새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이기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